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 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도 첫 언약이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언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어제 보시면 여러분 거기 5절, 8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5절과 6절입니다. 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성막 또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이라고 해서 그게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냐.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첫 언약은 한계가 있었다. 첫 언약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첫 언약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언약을 잘 알아야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언약을 모르면 새 언약에 속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키면서 첫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첫 언약에 속한 예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시대의 성막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혹은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12개씩 구워서 올려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사실 성소에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향단이 있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향단은 지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성소가 있고 좀 더 들어가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다고 있고 오늘 본문 4절이 말을 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룹이라는 것은 언약궤의 뚜껑을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할 때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새겨져 있는 천사의 날개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날개 그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라는 것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을 우리 그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신천지가 말하듯이 이게 무슨 우리 그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 그룹이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면 프랑스를 불란서라 그러고 뭐 더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그러고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그러듯이 이 그룹이라는 거는 히브리어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쉽게 우리말로 옮겨서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천사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기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금향로, 금향로는 원래는 성소에 있는 건데 히브리서에는 이게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향로의 향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를 가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능적으로 향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제사장이 첫 번째 성소의 첫 번째 칸 성소에서는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첫 언약의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러면서 지금 구약시대 성막의 그 구조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유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특별한 제사장만 사역을 위해서 들어갈 뿐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첫 언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위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리고 또 구약시대 첫 언약에 속한 예물과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것은 개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육체의 예법. 그래서 이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가장 큰 한계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분향을 하지만 연약한 사람을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 뿐이고 어제 묵상한 대로 하자면 이것은 참된 하늘 장막의 모형일 뿐이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형이다. 이거는 개혁이 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장막,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예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에 속한 것, 그것은 이게 어떤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인 거죠. 이를테면 무슨 이게 모델 하우스 그런 거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 모델 하우스 보면 아파트 이렇게 새로 분양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가 있는데 그 모델 하우스는 본래 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집을 지었을 때 이렇게 멋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는 이를테면 뭐 32평 뭐 혹은 50평 이래 집이 있어도 그 집 크기는 아니래요. 거기 다 사이즈가 딱딱 맞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라 그래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어제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구약의 예법이라는 거는 일종의 모델 하우스 같은 거다. 그게 그렇게 예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집을 지으면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봐야 아 진짜 집을 지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첫 언약 구약의 예법에 속한 것들은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진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집에서. 그래서 첫 언약 구약의 예법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론의 후손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일종의 특수부대 같은 예수님은 아예 그 휘장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히 열어 제쳐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첫 언약의 예법에 비하면 새 언약 아래서 살면서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좀 누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목양실에 있으면요 갑자기 부부부 하면서 누가 확 들어오는데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밖에서 똑똑똑 이렇게 하고 다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그러거든요. 이게 목양실 앞에 애들이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요 이게 문을 열면 아니 다 들여다보여가지고 애들이 쑥쑥 들어와서 목사님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는 여기서 뭐 주무시기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누가 이게 문을 열면 자꾸 보여가지고 거기다가 이 저 뭡니까 가림막을 하나 해놨어요. 가림막을 그래가지고 아무나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하는 애들은 우리 애들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러니 이게 자녀라는 것이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욱이 어제 읽었던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은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첫 언약 구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읽었던 8장 13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첫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성소의 모형, 첫 언약에 속한 것을 계속 설명하느냐 하면 이 첫 언약에 속한 예법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만 중요하고 구약 성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과 율법은 우리랑 더 이상 관계가 없어, 신약의 은혜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이나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법 그런 거는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어요. 이를테면 1층 없는 2층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기초가 없는 집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집을 세우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구약의 첫 번째 언약 율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집을 세우기 위한 기초와 같은 거고요, 2층을 올리기 위한 1층과 같아요. 그러니까 1층 없는 2층이 없는 것처럼 구약 없는 신약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는 식의 이분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었으며 그 첫 번째 언약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럴 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고 메시아고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인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왕이 무엇이며 제사장이 무엇이며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 제사장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을 모르면 제사장이 뭔지 택하신 백성이 뭔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첫 번째 언약에 대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언약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첫 언약 옛 구약의 예법 개혁하기 전까지 맡겨둔 것이 뭔지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만 읽으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는 첫 언약의 배경 아래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구약 신약 이분법으로 나누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런 식으로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의 빛 첫 언약의 빛 아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한 것이 그게 구약인 거예요.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그게 구약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면 첫 언약, 구약에 속한 예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잘 묵상하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오히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멋진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요컨대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모델 하우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집, 우리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델 하우스를 잘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거냐 하는 것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분의 주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